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그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려 한다는 민주당 측 비난을 재차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무엇이 잘못됐냐며 자신은 북한 지도자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일말의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지지자들에게 북한에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나는 대신 미국 땅에서 그와 회담을 갖겠다며 이는 공식적인 국빈 만찬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들을 계속 적대시하고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북한 지도자와 마주앉아 협상을 벌이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러나 클린턴 후보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며 집중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48시간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1분을 기해 알레포에 48시간 휴전을 선포한다며 무장폭력 수준을 낮추고 사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발표는 앞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난 2월 체결한 휴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를 방문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선택적으로 휴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 야디지족에 대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성폭행과 살인 행위는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 신자르에 거주하는 야지디족의 말살을 위한 ISIL의 활동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ISIL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신자르를 장악하고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한 남성과 소년들을 즉결 처형하는 등 야디지족 수백 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같은 폭력을 피해 신자르 산악지대로 피신한 야디지족들은 반군들에 의해 봉쇄된 채 식량과 식수, 의약품 부족 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 내 동결돼 있는 20억 달러의 자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국영TV에 출연해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 이란의 동결 자금을 1983년 레바논의 미 해병대 막사를 겨냥한 폭탄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당시 테러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거부하고 이를 절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사법 절차가 지난 1955년 양국 간 체결된 경제관계와 영사권이 명시된 우호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희생자들의 가족과 생존자들은 물론 경찰 관계자와 응급구조요원, 의료진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참극을 견뎌내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절실히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인터넷사 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 측에 총격범 오마르 마틴과 관계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 과정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달라이라마의 인터넷사 회연결망 서비스 인스타그램과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호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달라이라마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앙골라 등 아프리카 나라에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There is the highest probability of the first use of nuclear.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빈센트 브룩스 신임 미한 연합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두 나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두 달 동안 주민들에게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은 600g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지난 4월 취임한 빈센트 브룩스 신임 미한 연합 사령관을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두 나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 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반복 시험 등은 동북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봉책은 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각오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로 미국과 한국 간의 북핵 압박 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지휘부와 연대를 강화해 한국 정부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팀이라는 단어는 함께할 때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에 약자가 된다고 언급하고 한미 군인들의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훌륭한 팀이 돼 튼튼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한 뒤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역대 최강인 현재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브룩스 연합사령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이에 대해 한국군 지휘부와 협력해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브룩스 장군을 미한 연합사령관으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브룩스 사령관이 과거 대대장으로서 한국 근무 경력과 태평양 군사령관으로서 임무 수행 등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연합사령관에 취임한 브룩스 사령관은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난 1996년 주한미군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번 접견 자리에는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테런스 오셔너시 미 7공군 사령관,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 등과 함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불가리아를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다니엘 미토프 불가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제재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불가리아 방문은 지난 1990년 3월 수교 당시 최호중 외교장관의 방문 이후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26년 만입니다.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보리소프 총리도 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왔으며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불가리아는 수십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앙골라 등 아프리카 나라들의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앙골라를 방문 중인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행동과 수사 덕분에 세계는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re is the highest probability of the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in more than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현 시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차관보가 북한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까지 북한을 겨냥한 건 아프리카와 북한 사이의 오랜 우호관계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비동맹 전통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는 대체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아프리카와의 이런 관계를 이용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황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지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8월 총 18명의 기술자를 탄자니아로 파견해 전투기 재생 작업에 관여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가 탄약과 탱크용 포탄 등을 생산하는데도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2015년 보고서에서 북한산 탱크 부품이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지적했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와의 무기 관련 거래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또 만수대 창작사를 통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기념비와 조각상에서 박물관과 경기장, 심지어 궁전까지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세네갈과 나미비아, 앙골라, 베닌, 보츠와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적도기니, 짐바브웨가 북한이 만든 건축물을 보유한 상태로 이 중 나미비아는 최근 자국 내 탄약 공장을 북한이 건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로이터통신이 유엔의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콩고민주공화국에 권총 등 무기를 제공하고 대통령 경호와 특수부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교관 30여 명을 파견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과 아프리카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컨트리맨 차관보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이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관계를 얼마나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을 통한 대북 압박 외교와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에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우간다 간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 협력 중단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에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친북 인사가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된 뒤 나온 입장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스페인 영토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에 조력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스페인의 친북인사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씨가 14일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된 뒤 이 사건에 대한 북한 연루 가능성과 베노스 씨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다만 베누스 씨 체포권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행정부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북한 내각의 외곽기구인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특별대사인 베노스 씨는 지난 14일 무기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곧 풀려났습니다.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엘문도 신문은 베노스 씨가 15일 엘 벤드렐마은의 예심법원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베노스 씨가 연루된 무기 밀매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그에게 15일에 한 번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노스 씨는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판사는 그에게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통고했습니다. 베노스 씨는 14일 지중해 연안의 타라고나시에서 시민경비대에 체포됐으며 당시 불법 개조된 총기 3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소식통은 엘문도에 베노스 씨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밀매단으로부터 총기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이 무기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으며 스페인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노스 씨는 국제 친북 단체인 조선 우호 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 연고를 두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북한을 방문한다고 최근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귀족 지주 가문에서 태어난 베노스 씨는 15살 때 귀족 신분을 감추고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의 관심은 16살 때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행사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만난 뒤 시작됐습니다. 베노스 씨는 지난 2000년 조선우호협회를 설립했고 그 공로로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특별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올해 42살인 베노스 씨는 조선은 하나라는 뜻의 조선일이라는 한글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 북한의 거듭된 핵무기 개발에 맞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북한 군 수뇌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은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당시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 등이 나서서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핵무장론을 공식석상에서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핵무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대국에 대한 야망을 거듭 드러내면서 한국 내 핵무장론은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 북한의 핵무기가 수십 개로 늘어나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경우 한국으로선 북핵 위협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한국 내 핵무장론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9일 담화를 내 북한 고위 당국자로서 처음 한국의 핵무장론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담화 내용입니다.
대결에 공분하다 못해 요즘은 북핵에 대응한 핵무장화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 남조선 괴뢰들이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명분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북한에 200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자신들의 핵 우위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남한의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는 더욱 안전해지고 북한의 대미 협상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것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론이 본격화할 경우 미, 한일 동맹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겉으론 핵무장론을 비난하면서도 내심 이를 반기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압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측면, 나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즉 비핵화 논의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서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이걸 또 즐기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전망은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오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고강도 해상 기동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인데 북한군은 NLL 인근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16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어선 단속 등을 빌미로 국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NLL 사수를 위한 고강도 해상 기동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해군 장욱 중령의 1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해상기동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으로 훈련 목적은 적 도발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최근 서해 NLL 근해에서 북한 어선 200여 척이 조업 중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7배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어선의 조업 증가에 따라 북한 단속정의 활동도 더 활발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어선의 조업 활동 증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민 먹거리 해결을 위해 물고기 잡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70일 전투에 이어 이달부터 200일 전투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월은 꽃게가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차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NLL 해역에서 남북 어선은 물론 중국 어선까지 합세해 조업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로 이를 단속하는 남북한 함정 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모두 6월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서해 NLL 인근의 군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서해 NLL에서 북쪽으로 6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고암포에 공기부양정 7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연평도에서 동북쪽으로 12km 떨어진 무인도 아리도에 20m 높이의 철탑 구조물을 세우고 고성능 영상 감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이 NLL 무력화 시도를 하는 건 NLL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말로는 NLL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키고 있다. 왜? 내려오면 우리 해군이 가만 놔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왜 NLL 인근의 세력을 강화하느냐. NLL 인근에서 자기들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해군 이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오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적 경비함이 서해 NLL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한 국지도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번 NLL 사수훈련은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22함을 비롯한 함정 20여 척과 코브라 공격 헬기와 KF-16 전투기, 링스 해상작전 헬기 등 항공기 10여 척도 참가합니다. 아울러 도서기지의 대공 방어와 주둔지 방어훈련, 그리고 적의 수중침투 대응훈련 등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두 달 동안 주민들에게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2% 줄어든 양인데요. 유엔 권장량은 하루 600g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4월부터 6월 초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 2분기 북한의 배급량은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보다도 10g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2%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2% 감소한 규모라고 코슬레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지난해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보리와 밀, 봄감자 등 이모작 작물을 수확하는 6월 이전에는 전년 가을 추수한 쌀과 옥수수가 주요 식량원입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국 2015-16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총 곡물 생산량은 542만 톤으로 전년보다 9%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쌀 수확량은 도정전 기준으로 195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옥수수는 230만 톤으로 3%가량 감소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015-16 양공연도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톤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해도 여전히 39만 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분은 지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 가족 송금의 날입니다. 해외 이주민들이 고국에 보내는 송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장마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중개 수수료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카나오 응원재 총재는 국제가족송금의 날을 맞아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금이 개발국 사회구조의 재건을 돕고 경제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담보할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난해 현재 전 세계에 2억 5천만 명의 해외 이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 규모가 4,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추산한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64%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내 탈북민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북 송금 비율이 2012년 47.4%에서 지난해엔 64%로 해마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 임순희 연구위원입니다.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그 저축했다든가 모아둔 돈을 혹은 가끔 뭐 빚을 내서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송금 횟수는 연평균 1.56회. 한 번 송금할 때마다 평균 2,000달러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2만 9천 명 가운데 성인 1만 명이 연간 2,000달러 정도를 북한에 송금한다면 해마다 미화로 2천만 달러 이상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국제 관례와는 달리 일부 중개 수수료만 제외하고 북한 내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의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강미진 씨는 15일 VOA에 대북 송금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무려 3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30%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거치고 한국에서 중국 걸치고 중국에서 북한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떼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보내는 건 가족에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브로커가 해먹어야 되니까 브로커,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북한 브로커 10%씩 떼먹으면 좀 그나마 양심이 있는 브로커고요.
강 씨는 수수료로 50%를 가져가는 북한 내 중개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 받을 임자를 안 채놓고 50% 줄 건데 70% 가졌다고 해라. 안 그러면 나 돈 못 받는다 이러면 가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년 전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정모 씨는 15일 VOA에 이런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보낸 것도 출전 다 받았다 이러고 눈물 뚝뚝 떨구면 집에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돈 제대로 못 받았더라고. 거기서 피해 먹었으면 됐지. 거기서 뭘 더 바라냐. 하니까 아야 전상한테 먹었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고생이네 앉아서.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인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15에서 30%의 수수료가 자리를 잡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전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기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하는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낮게는 15%까지 지금 내리갔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 몫을 챙기기 때문에 따로 그리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그쪽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한테 그런 가정을 찍은 동영상도 있는데 설사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줬다고 해도 후에 일이 있으니까 좀 달라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 한국 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는 북한 내 송금 전달에 보위부 등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보내왔느냐, 언제 받았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가족들한테 협박을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편을 봐주고 그들한테 어떤 뭐 좀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내서 공생하는 그래서 이제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감시 그런 통제 시스템이 아래 말단에서부터 이제 그 와해되는 그게 물타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세계 평균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액수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은행들은 대개 2-3천 달러를 외국에 송금할 경우 6달러에서 10달러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돈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고 웨스턴 유니온 같은 일부 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송금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신분이 없어 현지 은행 계좌를 열기 힘든 이주 노동자들은 비공식 통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높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국제 송금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9%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높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회원국들과 관련 중개업체들의 규제를 낮추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송금 중개업체인 아지모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인 16일 하루 동안 모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전문 송금 업체인 다브슬리는 유럽에서 이주 노동자가 아프리카로 100달러를 보내면 평균 12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이런 노력들을 그저 부러움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미진 씨는 대북 송금 중개 수수료가 국제 평균 정도만 따라가도 탈북민들은 무척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정말 할렐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통제 안 하면 그렇게 수수료가 비쌀 필요는 없잖아요.
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속여가면서 뭐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그 쓰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 압박을 하면서. 통제를 안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걸 뭐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떼먹으려면 아마 점점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통제하고 뭐 죽이고 막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힘 있는 놈들 해먹으니까 그렇게 비싼 거지.
하지만 이런 높은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15일 BOA에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의 송금을 경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제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북한 당국의 이런 태도는 해외에 망명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국 방문을 허용하고 송금도 장려하는 쿠바 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성명에서 송금을 통해 개발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40개 나라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하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런 국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삼통 문제가 해결돼야 송금 문제도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한이 원래 이야기했던 삼통, 통행, 통신 그런 부분들이 통행 그게 다 이루어지면 해결이 되는 거죠. 남북한의 자유왕래, 뭐 통행, 통신 이런 부분들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자유왕래 교류가 공식화되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거죠.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에너지 분야 개혁을 위해서 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 소식 네. 먼저 알아보고요. 이란 정부가 미국에 동결된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돌려달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또 일본은행이 연간 약 80조 엔, 약 7,7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는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촉구하면서 이 필리버스터를 벌인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미국 백악관이요. 이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에너지 분야 개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총 2억 2천만 달러를 내놓을 계획을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하고 난 뒤에 밝혔는데요.
예.
또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휴전협정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꾸준히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이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최근 2년여 동안 진행되어온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경제 지원 사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 네,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2억 2천만 달러 자금 지원 계획은요. 지난 2014년부터 미국이 추진해오고 있는 13억 달러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개혁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인데요.
네.
미국이 이달 초에 이 우크라이나 국채 발행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1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국채를 산다는 얘기인데요.
예.
우크라이나가 앞서도 두 차례 걸쳐서 미국이 보증을 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20억 달러를 조달한 뒤에 개혁 추진 자금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경제난이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국가죠. 지난 2014년 친서방 지도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 혼란 또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경제 규모가 전년보다 9.9% 축소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아직도 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운동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20억 달러를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군요.
네, 이란이요. 자기 나라 돈 20억 달러를 미국이 근거 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예.
AP통신하고 AFP,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미국을 상대로 전날 소장을 접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측도 곧바로 성명을 내서 이란의 제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란이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20억 달러 이게 어떤 돈입니까?
네, 이란의 루하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네. 미국 법원이요, 이란의 돈을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미국인 유족의 배상금으로 처분하라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네. 미국 대법원이 이 미국의 시티은행에 동결된 이란 그 중앙은행 자금 20억 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네.
테러 희생자 유족 배상금으로 쓰라고 판결한 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건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미국의 강도짓과 도둑질에 공식적으로 항의한다고 말한 뒤에
네네.
이란이 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이란이 이 해당 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제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면 이란이 여기에 굉장히 좀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이란의 중앙은행 자금이 미국인 테러 희생자 보상금으로 사용된 경위는 뭡니까?
네. 이번 국제소송의 발단이 시작된 그 사건은요. 지난 예. 1983년에 10월 그 레바논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주둔지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 또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 코바르 타워 폭파 사건 등인데요.
네.
이 베이루트 공격으로 당시 미군 241명이 숨졌는데요.
네.
지난 2001년에 유족들이 바로 이란이 이 테러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미국 내에 있는 이란의 돈을 가지고 이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이 이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란 돈을 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당시 이란이 베이루트 공격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국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예.
또 이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려진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서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또 미국인이 희생된 당시 테러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상을 결정한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정부가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낸 소장을 보면은요. 미국이 1955년에 이란과 맺은 우호 협력 조약을 위반했고
네.
이란과 이란의 국가기관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미국 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났다, 벗어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사법부는 이제 판결을 한 거군요. 미국의 시티은행에 있던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미국인 테러 희생자 배상금으로 사용하라.
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건데 언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까?
이게 지난 4월입니다.
예.
미국 대법원이 이란이 당시 테러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배상금으로 시티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쓰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예.
지급 대상이 희생자 가족 등을 포함해서 1,300여 명에 이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이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제 배상금으로 쓰이는 돈을 이란에게 돌려주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미국이요. 1986년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을 자동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고요.
예.
개별 건만 하나 다르게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판결이 그렇게 나더라도
네.
실제로 효력이 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일본은행이 연간 약 80조 엔 미화로 한 7,7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는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네.
기준금리도 현행 마이너스 0.1%로 유지됐는데요.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일본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예.
엔화 가치가 크게 올랐고요. 일본 주식시장은 가파른 하락세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서요.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3엔대에 진입했는데요.
예.
엔화 환율이 103엔대로 떨어진 게 1년 10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엔화 환율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뭐 가치가 올랐다는 뜻인데요.
네.
이렇게 엔화 가치가 크게 높아진 반면에 일본 증시는 또 급락했습니다.
네.
니케이 평균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3.05% 급락한 15,434.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일본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엔화 가치는 지금 계속 그 상승세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1년 새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요. 13% 1%나 올랐습니다.
예.
유로를 비롯한 다른 주요 국제 통화를 상대로도 수년 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면 일본 내 수출 기업이라든가 국내 일본 내 내수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일본 당국이 이런 엔화 가치 상승 상황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 관계자가요 엔화 가치 상승이 너무 빠르고 또 투기적인 상황이라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예.
당국자들이 이 외환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엔고 현상이 우려가 된다면 시장에 엔화를 많이 풀어서 좀 그 엔화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이런 배경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NHK 보도를 보면은요, 일본은행이 오는 23일 치러지는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등 대외적인 변수를 감안해서
예.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자고 결정한 걸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은행이 이 브렉시트 찬반 투표 결과를 보고 추가 완화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요?
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인데요. 금융 전문가인 토비아스 해리스 씨가요, VOA와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 지도자들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일본 당국이 외환 정책에서 이 섣불리 간섭할 경우 트럼프 측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해서 49명이 숨졌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이 어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촉구하면서 이 필리버스터를 단행했습니다.
예.
필리버스터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흔히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네.
발언을 계속해서 다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걸 말하는데요.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전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이상 계속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의원이 주도를 했습니까?
네, 코네티컷 주를 대표하는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인데요.
네.
4년 전에 이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죠.
네.
당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서 26명이 숨졌는데요. 머피 의원이 그 뒤에 이 총기 규제 강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이 총기 규제 법안의 표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법안이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당국의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있는 인물 등 잠재적으로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고요.
네.
또 총기 구입 희망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일단은 14시간 만에 중단됐다라는 건 그렇다면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머피 의원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연방정부 지출 법안에 연계해서 표결에 붙이길 바라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또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총기 규제 강화를 옹호하고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막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전미총기협회 NRA 대표들하고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미총기협회라면 회원도 굉장히 많고 미국 내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익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협회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하고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전미 총기협회는요, 이미 테러범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요주의 인물 명단에 있는 사람이 무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FBI의 정밀한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도 이 요주의 인물을 언급을 했고 NRA도 요주의 인물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일종의 명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네. FBI의 요주의 인물 명단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항공기를 이용한 미국 출입국을 금지하는 이 소규모 명단이 있고요. 좀 더 대상이 많은 광범위한 내용의 명단이 있습니다.
네.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인 오마르 마틴은요. 직장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뒤에 10달 동안 이 두 번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범행에 사용한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오전에는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는 조금씩 흐려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30도, 양덕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평안북도 오전부터 구름이 끼는데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신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4도, 중강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8도고요. 희천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4도, 신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 오후 구름이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원산과 장전, 평강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이 제법 올라갔습니다.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장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4도고요. 원산 역시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31도에 이르겠습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 구름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그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려 한다는 민주당 측 비난을 재차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무엇이 잘못됐냐며 자신은 북한 지도자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일말의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지지자들에게 북한에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나는 대신 미국 당에서 그와 회담을 갖겠다며 이는 공식적인 국빈 만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들을 계속 적대시하고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북한 지도자와 마주앉아 협상을 벌이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러나 클린턴 후보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며 집중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48시간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1분을 기해 알레포에 48시간 휴전을 선포한다며 무장폭력 수준을 낮추고 사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발표는 앞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난 2월 체결한 휴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를 방문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선택적으로 휴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그러면서 무한정 참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아사드 대통령과 반군 모두 전투를 계속 벌이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 야디지족에 대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성폭행과 살인 행위는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에 해당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 신자르에 거주하는 야디지족을 말살하기 위한 ISIL의 활동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ISIL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신자르를 장악하고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한 남성과 소년들을 즉결 처형하는 등 야디지족 수백 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같은 폭력을 피해 신자르 산악지대로 피신한 야디지족들은 반군들에 의해 봉쇄된 채 식량과 식수, 의약품 부족 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 인근에서 12일간 진행되는 해상훈련에 5대의 수상 전투함정을 배치했습니다. 해군 측은 훈련에 파견된 해군 전력은 미사일 구축함과 보조지원선, 해양정찰기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나투나 제도 해역에 파견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또 이번 동원 병력은 최근 수년간 나투나 제도 인근에서 벌어진 훈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해상훈련은 해마다 실시되지만 남중국해 분쟁 해역과 가까운 나투나 제도에서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올해 훈련이 입체적으로 진행된다며 함정과 항공기들이 유기적인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전투훈련과 수색구조작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 내 동결되어 있는 20억 달러의 자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국영 TV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 이란의 동결 자금을 1983년 레바논의 미 해병대 막사를 겨냥한 폭탄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당시 테러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거부하고 이를 절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 과정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달라이라마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인스타그램과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호 신뢰를 손상할 수 있다며 달라이라마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